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정상들이 유엔 총회에서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권력 재장악을 거론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화를 촉구했습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레반과의 협상에 따라 군대를 철수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아프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카타르는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을 주선했으며 탈레반은 2013년부터 카타르의 사무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알타니 국왕은 미국과 탈레반 간 협상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방들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며 탈레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아프간은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며 아프간 내 평화와 안보가 가능한 빨리 정착되고 아프간 국민들이 안식처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미군은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추방된 것이라면서 탈레반 과도정부를 향해서도 향후 정부 구성원들이 아프간 내 모든 민족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를 대표해 최근 새롭게 임명한 아프간 대사에 유엔 총회 연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탈레반이 아프간 전 정부에게 정부에서 임명한 굴람 이삭자이 유엔 대사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이 같은 요청을 최근 유엔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새로 유엔 대사로 임명한 인물은 모하일 수하일 샤인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탈레반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9개 회원국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다만 오는 27일 끝나는 총회 기간 내 결론을 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프간 전 정부가 임명한 굴람 이삭자이 대사의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탈레반이 과도정부 차관들과 일부 장관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면서 전원 남성들로 구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지난 7일 발표한 과도정부 강요 인선도 전원 탈레반 내 강경파 남성들로 구성하고 여성의 참여를 일절 배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외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재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으고 도전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매우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신냉전이나 세계를 경직된 집단들로 나누려고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특정 분야에서 크게 의견이 갈리더라도 함께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평화적 해결 방식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과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후변화, 지속되고 있는 핵 확산 문제와 같은 위협에 함께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실패의 결과에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사전 녹화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 이상 해외 석탄 발전 건설 사업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내 석탄 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또 국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또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북한의 사이버 역량증대를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또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남북한 등의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진지한 외교와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정책을 펴나간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기조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북한 3자 또는 미국과 남북한, 중국 간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과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 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맹과의 협력 강화 등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끊임없는 외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과 같은 지역과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집단적 힘을 강화하고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유엔 등과 같은 다자기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자국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S. military power must be our tool of last resort, not our first. It should not be used as an answer to every problem we see around the world.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각지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며 무력으로 우리의 많은 핵심 우려 사안들을 해결하거나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악의적 시도에 맞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mpete and will compete vigorously and lead with our values and our strength.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와 힘을 통해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과 우방을 위해 일어서고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영토 변경, 경제적 강압, 전술적 착취, 허위 정보 등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은 새로운 냉전이나 단단한 블록으로 나뉜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극심한 이견이 있더라도 공동의 도전에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는 개별 국가에 부여된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면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 등 서방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Recent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how once again that military intervention from the outside and so-called democratic transformation entail nothing but harm.
최근 국제 정세는 외부의 군사적 개입과 이른바 민주적 변화는 해악만 가져온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인류의 공동가치인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주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며 소규모 그룹이나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하기 어려운 국가 간 차이와 문제는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대화와 협력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교착 국면에 반전을 만들 만한 상황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1일 행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당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데 비해 이번엔 보다 구체성을 담은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시기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당시엔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외교가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간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 등으로 관계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상황 타개를 위한 임기 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의 효과를 의식한 듯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 대통령이 장기 교착 국면을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돌려놓기 위한 관련국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지지부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연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미한 간 충분한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아무런 사전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경계심이 강한 미국이 받아들일 국면이 아니라는 게 신 센터장의 진단입니다.
북한과 대화가 진전이 돼야 되고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존 입장을 견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이미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최근 핵무력 강화 조치들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이에 따른 북중 밀착 강화도 종전선언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하는 의미를 미국이 너무 잘 알죠. 그거는 결국은 그 적대시 정책의 끝인 동맹의 약화, 해체, 조한미군 철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미한이 종전선언의 성격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만들 경우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입구로서의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의 선언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체제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문재인 정부로선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이런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남북한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유연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에게도 관련국들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일 경우 일단 대화에 나설 명분이 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영변 퇴기돼 대북제 제재가 아니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미 협상의 재개를 원한다고 바꿨기 때문에요. 종전선언은 적대시 정책 철회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외교 얘기를 또 했거든요. 종전선언은 교착 상황을 풀수 있는 탑다운 방식의 새로운 모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실제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 구상, 그리고 남북 대화로 영내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한반도 모델 구상도 거듭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다자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런 대결과 대립적인 입장을 갖지 말고 서로 남북한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 좀 해결 좀 하고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공동 방역 보건 협력 그런 플랫폼에 같이 참여해서 서로 이제 상생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직된 사고와 지금 변화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인식을 좀 전환을 해라. 그걸 좀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구상들을 다각도로 내놓고 있지만 미북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전화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2일 오후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과 회동한다며 3국 장관들은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미한일 협력의 국제적 범위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존하고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3국 장관의 회담이 열리는 시기가 북한의 최근 도발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미한일 3국의 대응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국 회담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좋은 기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좀더 폭넓게 말하자면 3국의 만남 분위기는 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인도태평양 그리고 중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조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한 달여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최근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이고, 북한을 특정한 안건은 8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안건은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과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대북 인도지원 개선법안입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담긴 미회 첫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지지를 서명한 의원은 21일 현재 19명으로 늘었지만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주류인 중도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첫 관문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내용면에서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월 하원에선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선 하와이주의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에 외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원 발의에는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태미 더거스 의원, 네바다주의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의원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 발의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의회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 대응에 쏠린 가운데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법안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비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대북 인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안은 의회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 9개월이 넘은 현재 상원의 경우 공동 지지 의원이 1명에 그쳤고 하원은 4명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한반도 평화 법안에 소관 상임위 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아테소 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두 법안을 심의에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This isn't just a one-sided thing. So, you know, as much as I appreciate my colleagues, Mr. Levin, Mr. Sherman, this is all.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 지원 같은 문제는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며 모두 장기적인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베라원은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 인식이고 인도 지원 문제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의회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북한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원 법안, 미한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관심은 온통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6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13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 의회는 개회 직후부터 아프간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과 정보당국 예산안에 예년과 달리 북한을 특정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의회는 연방정부 임시 폐쇄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각종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의 과거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몸값 지불도 결과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1일 랜섬웨어 공격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랜섬웨어 공격 관련 주의보를 발표했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해 약 1년 만에 새로운 주의보를 공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주의보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연계된 랜섬웨어에 대한 금전 지불의 제재 위험과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강조하기 위해 갱신된 주의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해커들은 이를 통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후 정보 해독이나 시스템 데이터 접근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해킹 조직들의 배후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의 랜섬웨어 관련 조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북한은 주요 랜섬웨어 공격 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2.0으로 알려진 랜섬웨어가 최소 150개 나라의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켰다면서 당시 공격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범죄 조직 나자로스 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선 통제실은 지난 2019년 9월 나자로스와 더불어 두 개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등 세 곳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자산통제실이 랜섬웨어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 혹은 재원과 물질, 기술을 지원하는 인물 등을 제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 3명의 미 검찰 기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박진혁 등은 워너크라이 2.0 공격과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이들은 모두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대상입니다. 또 이 중 박진혁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보고서는 제재 대상과 연관단체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과 이러한 지불이 추가 제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사이버 보험회사, 디지털 복구 관련 회사들을 포함해 랜섬웨어 관련된 피해자들의 금전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기업들은 추후 랜섬웨어 몸값 지불 행위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통제실의 규정을 위반할 위험에도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제긴급경제권한법 혹은 적성국 교역법은 통상 미국인들이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등과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의 금수 조치 등 제재를 받는 나라들의 거래 위험성도 지적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나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계기로 랜섬웨어 공격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6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 부처 간 우선 해결 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그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랜섬웨어 활동은 적국과 제재 대상 혹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가 약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차례대로 지목했습니다. 또 다양한 온라인 불법 활동에서 가상화폐가 전환 가능한 통화로 성장했다며 가상화폐와 연관된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해킹 범죄를 명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새 내부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는 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책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랜섬웨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가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미국 사업체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와 계획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s a part of our ongoing ransomware eff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 Treasury and State announced new resources.
실제로 이날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 또는 소재 파악에 이르도록 하는 정보에 최대 1천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국토안보부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 스탑 랜섬웨어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호주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북한 억제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 3자 안보연합체인 오커스 창설을 발표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핵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4월 대선 토론회에서 핵 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한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호주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핵 잠수함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종관은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 정책의 매우 극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종관은 미국, 영국, 호주 3국 동맹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기술 이전 결정은 인도태평양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전략 실행을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아시아 본토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호주가 기존의 잠수함과 달리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내구성을 갖춘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종관은 반면 한국 해군은 주요 임무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전투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짧은 작전 거리를 가진 재래식 잠수함을 통해 쉽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ose are all missions that don't require long distance. So whatever, you know, whatever role South Korea Navy has as a military mission, it can easily be achieved through conventional submarines that have short range.
세이모 전 조종관은 한국이 핵잠수함 전력을 갖추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억제에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해안 방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people think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a nuclear-powered submarine. That is not the case. And a nuclear-powered submarine will do nothing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방위력 개발에 자원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의 공격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안보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태평양 방어에 중점을 둔 3국 동맹 작전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의미나 작전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관련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호주가 비확산 원칙 등 규제를 꽤 잘 준수해왔다면서 미국은 호주가 핵잠수함에서 연료를 빼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ustralia has usually been pretty compliant with the restrictions the U.S. has put upon it with technologies that the U.S. has transferred to Australia.
그러면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매우 민감한 정보 사안인 만큼 언론에 유출되거나 중국과 러시아 등에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반면 북한에 초점을 맞춘 한국은 서태평양에서 작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운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다른 방어 역량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오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국과 호주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웬론 선임연구원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에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게 강력한 군사적 논리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그런 것은 다른 나라들이 내릴 주권적 결정이지 미국이 그들을 위해 내릴 결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2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왜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호주에 대한 것이고 호주와 관련된 독특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열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정책의 중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 3자 안보연합체인 오커스 창설을 전격 발표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역사적 단계를 밟기로 했다며 우리 모두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re taking another historic step. to deepen and formalize cooperation among all three of our nations, because we all recognize the imperative of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over the long term.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 지역의 현재 전략적 환경과 그것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개별 국가와 세계의 미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번성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세 나라의 관여와 전략을 감안할 때 오커스는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고 향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당초 계획대로 대외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구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무게를 두며 동맹들과 중국의 견제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이 지역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열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오커스 신설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기술을 지원하게 되자 나토의 또 다른 핵심국인 프랑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 2016년 호주와 체결한 잠수함 12척 공급 사업이 오커스 신설로 철회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로 한 건 1958년 옛 소련에 대응할 목적으로 영국의 문을 열어준 이후 6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 대상으로 영국에 이어 호주를 고른 데는 호주가 이미 수십 년간 경제, 군사, 기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활발하게 관여해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커스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세 나라와 우리의 용감한 전투력은 말 그대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깨를 맞대 서 있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는 오랫동안 충실하고 유능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s and our brave fighting forces have stood shoulder to shoulder for literally more than 100 years. Through the trench fighting in World War I, the island hopping in World War II.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영국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파트너 지위를 신청하는 등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앞으로 대외정책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며 이 지역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지정학적 경제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관측하며 영국은 이 지역의 공동 번영과 지역 안정을 위해 외교와 무역 측면에서 더 깊이 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도태평양 진출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오커스 신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군사, 정치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늘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이 전략을 설명한 홈페이지 글에서 유럽연합의 역내 접근법은 협력에 관한 것이지 대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다각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오커스를 창설한 데 이어 유럽연합까지 중국 견제에 가세한 겁니다. 오는 24일 백악관에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와 쿼드 등을 앞세워 대중경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2018년부터 비정기적인 연합군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군사적 결속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북서부 사막지대에서 최신 무기들이 동원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화상정상회담에서 2001년 체결한 설린 우호 협력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7월에는 타지키스탄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견제의 성격을 갖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해 별도의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발표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같은 날 한국도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예,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이 1년 만에 6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년 전 대중 수출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가 1년 만에 처음으로 6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액은 62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에 412만 달러와 비교해 210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해 8월 652만 달러 이후 1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2년 전 같은 달 1,600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건 페로실리콘이었습니다. 페로실리콘 수출액은 8월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 32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철과 규소의 합금철로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의 고열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거나 철심이나 전기 강판 생산 공정에서 첨가제로 들어갑니다. 페로실리콘은 대북제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페로실리콘은 꾸준히 북한의 5대 대중수출품 목록에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03만 달러를 수출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에 따라 페로실리콘의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한국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2020년 한 해 동안 수출한 페로실리콘 등 합금철은 1,073만 달러로 2019년보다 65.4%가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11개월 만에 페로실리콘의 수출을 재개한 겁니다. 페로실리콘의 뒤를 이어 지난달 중국에 많이 수출된 건 전력으로 13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주요 수출 품목인 가발과 가수염, 눈썹 등의 수출을 재개해 37만 2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보총재 고문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여전히 작은 규모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난 3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or large scale trade,
그러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수출해야 할 품목은 대규모로 수출될 수 있는 석탄과 철, 섬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로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섬유 제품 등의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2,878만 달러를 기록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54만 달러로 7월 1,680만 달러에서 34%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식료품 관련 조미료류와 각종 세제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난해 4.5% 뒷걸음질 쳤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반 등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 컨설팅 업체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전문가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작년보다도 더 악화했다면서 지난해처럼 5%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인 피치 솔루션스가 올해 북한 경제가 계속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20일 발표한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추정한 4.5% 역성장에서 0.5% 반등에 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로 국내 총생산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실질 GDP가 전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제 경제가 작년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자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3.5%로 다소 높게 전망했다가 지난 2월 2.5%로 하향 조정한 뒤 다시 4월에 0.5%로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전망이 올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여부가 경제 회생의 관건인데 북한 지도부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어떤 제재 완화도 가능하지 않으며 북한의 경제적 고립만 더 심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 GDP의 주요 지표가 대부분 위축됐다는 한국은행의 지난 7월 보고서 통계를 분야별로 자세히 나열하며 경제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와 주민들에 대한 국내 이동 제한, 악천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우려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지난해 장마철 태풍과 홍수에 따른 피해가 올해 공급에 영향을 미쳐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다만 연료 가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면서 문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을 0.5%로 추정한 핵심 이유로 올해와 내년엔 북중 무역 증가가 북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북중 무역 규모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또 중국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대하고 계속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이 상당히 감소하긴 했지만 중국이 동아시안에 점증하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북중 무역의 점진적인 회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정도로 추정하며 피치 솔루션스의 분석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I would say easily -5%, not +0.5. I don't see any recovery.
브라운 교수는 21일 VOA에 올해 북중 교역 등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며 작은 회복이 이뤄졌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교역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었고 GDP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투자는 GDP의 30-40% 정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석 달 동안 증가세를 보인 북중 교역량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는 등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게다가 북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시장의 성장을 제한해 시장 활동이 약화했다며 올해는 투자와 소비가 매우 약화돼 지난해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oreover, in order to keep prices stable, the government, I think, has a very tight.
실제로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지능기관인 코트라가 지난 17일 중국 세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올 상반기 중국 내 주요 성의 대북 무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무역 규모가 훨씬 감소했습니다. 가령 올해 상반기 중국 전체 대북 교역의 45.7%를 차지한 랴오닝성은 교역액이 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2억 500만 달러와 비교해 무려 85.4%가 감소했습니다. 또 대북 무역 3위인 광둥성은 -94.1%, 4위 저장성 -22.8%, 5위 지린성은 -94%로 2위 산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곤 선임연구위원도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기고한 북중 무역 관련 보고서에서 2021년의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 총액이 2016년 58억 달러에서 2018년 24억 달러, 2020년엔 5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특히 수출은 거의 아사 직전이란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노동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고 유엔 기구들이 공동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 환경이 주민들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노동과 관련한 질병과 부상의 부담 평가라는 공동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국의 노동 환경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에는 모든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41.6명이 노동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60.4명, 2016년에는 63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개 수치는 각각 해당 연도에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이 183개 나라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23.9명, 2010년 19.5명, 2016년 17.9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사망률이 감소한 반면 북한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바로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39.2명으로 북한보다 23.8명이 적게 나타나는 등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은 2000년 24.4명과 2010년 21명, 2016년 20.8명의 사망률을 보였고 중국은 각각 37.2명, 32.4명, 32.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도 세계 183개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00년에 모든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12.9명, 2010년 21.2명, 그리고 2016년에는 22.3명이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7명과 2010년 4.1명, 2016년 3.4명이 과로에 따른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0일 VOA에 북한이 노동과 관련한 사망률이 높은 건 북한 정권이 인권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standards. And ignoring 국가가 주민들을 국가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보며 주민들의 존재 이유를 광산업과 같은 어려운 작업에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부는 그리고 이 경우 과도한 노동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이 무리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t's always about mobilizing the workforce. 대부분의 주민들이 특정 노동을 하는데 적합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높은 비율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많은 주민들이 광산이나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그런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이런 노동 환경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안전기준이 전혀 없이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광산에서 일하도록 동원된 상당수의 주민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같은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 내 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에는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이 늘 부족한 상태로 노동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경우 몸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여성 언론인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뉴욕타임스 도서 섹션의 에디터인 파멜라 폴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62년 9월 22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예비선언을 발표합니다. 북부군이 엔티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직후였습니다.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발발했고 1862년 7월 링컨 대통령은 강료들에게 노예 해방 선언의 초안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1862년 9월 22일 북부군이 엔티텀 전투에서 승리하자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은 미 합중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9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 여러 주들이 1863년 1월 1일까지 연방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노예들을 모두 해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선언은 북부인들에게는 남북전쟁의 도덕적 명분을 부여했고 이 선언으로 북부인들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자 한 미국 독립전쟁 때와 같은 전쟁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남부 자치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선언은 1863년 1월 1일 정식 포고됩니다. 1908년 9월 22일 불가리아가 독립합니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동부에 있는 공화국인 불가리아 공화국은 불가리아인이 83%, 터키인이 9%, 그 밖에 집시 마케도니아인,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불가리아의 독립의 불을 당긴 것은 1876년에 일어난 대봉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과잉 진압으로 불가리아 참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스만 제국은 대패하고 불가리아에는 동루멜리아와 마케도니아를 합친 대불가리아 자치공국이 건립됩니다. 하지만 베를린 회의에서 불가리아의 영토를 북부 지방에만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1885년 동루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의 조카였던 알렉산드르 대공은 동루멜리아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페르디난드 1세가 즉위하고 1894년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그의 통치기인 1908년 9월 22일 불가리아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게 됩니다. 7세기 말 터키족의 일개인 불가스족이 볼가불가스 왕국을 건설했으나 1878년까지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8년 9월 22일 독립을 성취합니다.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